제23편 선악간의 종말적인 싸움들 세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8절로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이에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여기에 좀 우리가 관심 두고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이제 후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은 뒷부분에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28절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지금 28절과 30절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지금 몇 번 나왔어요? 28절에 한 번 나오고 30절에 두 번 나오고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온 걸 보니까 지금 2절에서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줄 쳐놓으세요. 거기다가 30절에 28절에 나온 거룩한 언약 그리고 30절에 나온 거룩한 언약 두 번에 일단 줄을 쳐놓아 보세요.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우선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의 진행과 이렇게 결말을 잠깐 보면은 소년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시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와 6차에만 약간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대개 큰 피해를 보고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군 전쟁은 패배한 겁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를 들고 나간 로마 교회 군대가 알라신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들에게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패배로 끝나고 말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군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무역이 발달하고 동양의 진귀한 상품들이 유럽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무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 문예부흥 르네상스의 분위기의 그 기초를 놓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6차 십자군 전쟁 때 독일 황제 프리드히의 지위로 인해서 1229년에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을 한, 잠깐 동안 회복한 적이 있는데, 이쪽 몽고 쪽에서 출현한 징기스칸에게 한 민족이 쫓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 투르크, 토이기 사람들입니다. 이 토이기 사람들이 쫓겨 들어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에 걸쳐서 7차와 8차 십자군 전쟁을 시도했지만 거기에 이제 주동이 됐던 프랑스 루이 왕이 포로가 돼가지고 오히려 보상금을 막대하게 지불하고 풀려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1291년에 기독교인의 그 마지막 보루였던 아크레라고 하는 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십자군 운동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것은 그 힘이 상당히 빠졌지만 또다시 힘을 내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도할 것이지만 기띔의 배들이 그를 칠 것이다. 기띔의 배들. 이 기띔이라는 말은 그 원어로 풀어서 나가다 보면 이제 서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띔의 배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배들을 말하는데 이 십자군 전쟁에서 그 로마 교회의 십자군을 정복한 이 모슬렘이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서구에 있는 헬라의 군함을 빌려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큰 군사적 힘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군 운동에서 승리한 데는 이쪽에도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띔의 배들이 그 북방왕을 쳤다는 말은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십시다. 세 번 나오는데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한탄하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이 세 가지가 다 언약을 무시하거나 언약을 싫어하거나 언약을 파기하는 의미를 갖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동맹한 왕이라는 말을 아까 공부했죠? 언약의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원의 언약을 누가 맺으셔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침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와 그 원리들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손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우리는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북방왕, 즉 로마의 교회는, 교황권은 이 언약을 거부하고 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나오는 겁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죠?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북방왕. 이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그 상급생, 제가 그때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 5학년, 6학년들 중에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급생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끔도 데려다가 싸움을 시켜요. 그래서 싸움을 시키는데 싸움을 안 하면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상급생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제가 이제 전학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상급생이 저희 반 학생 하나 아주 얌전하고 여자 같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저를 끌고 어디 산 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이 싸우라는 거예요, 괜히. 전 세상에 그런 세상을 처음 봤어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거 싸우라고 그래요, 왜? 그래서 안 싸우면 못 살아요,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괜히 한번 싸운 적 있어요. 그 싸워야 그 상급생들이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파괴한 이 왕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핍박하고 언약을 파괴한 자들을 중히 여긴다.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31절에 보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일을 저지르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확실하게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북방왕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벌써 다른 곳에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북방왕 이자가 이 세력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힘에 로마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 교황권의 활동 혹은 북방왕의 활동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북방왕 로마 제국의 황제도 황제의 숭배를 안 하면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했어요. 로마 교회 교황도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잡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원리를 보관하고 있는 성소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성소를 실제 헐거나 그 원리를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언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거룩한 교회 자리에 교황의 권세를 세우고 그분의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 예배를 무시하고 일요일 예배를 세워놓은 교황권의 역할을 간단하지만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31절입니다. 32절로 35절까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교훈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대강 내용을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또 용감한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이 흑암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동안에 크게 두 무리가 있을 것인데 로마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겠다 그 말이고 그래서 한 무리는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배반자이고 한 무리는 용감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용감한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은 죽음의 위험을 알았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 용감한 자들은 고난을 분명히 받을 것이죠. 백성 중에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이것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당하게 될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계속된 것이죠.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참 고난을 받고 있던 암흑시대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깨우쳐주고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쇠퇴할 때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움을 조금 얻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타락한 교회 세력이 워낙 방대하고 컸기 때문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개혁자들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라도 이 타락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마침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만들어졌던 그 비성서적인 교리들의 영향이 오늘날 개신 교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런 교리들이 오늘날 이 개신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 시대가 바로 이 종교 암흑시대입니다. 그들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펼치고 나왔지만 얼마 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제대로 끝까지 개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이게 좀 무리로 연단되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공동 번역에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164페이지 보면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공동 번역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정한 때가 되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단련을 받아 깨끗해지고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살면서 당하는 고난,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지도자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단련을 받고 깨끗해지고 빛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항상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작정된 기한이 오면 그분의 순결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올 것입니까? 올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중세에 있었던 이러한 현상이 마지막 때 틀림없이 또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나간 역사적 교훈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영적인 교훈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 동안에 고난 속에서도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개인적인 생활 속에 또 외부로의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과 언약에 충실하게 고난을 극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높이셔서 영원한 왕국에 우리를 들여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16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단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북방왕, 이 마지막 북방왕 로마 교회 교황권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잠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은 북방왕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북방왕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북방왕의 활동이 그 작정된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이룰 때까지 할 것인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진노하실 것이고 그 진노가 끝나야 그 일도 같이 끝나게 되겠다 그 말이 되겠죠.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절씩 우리가 분석해보면 내막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36절과 39절에 뭐가 많이 나오는지 혹시 읽으시면서 느낌이 오셨습니까? 뭐가 많이 나옵니까? 신이 많이 나와요. 신. 그렇죠? 37절에 열조의 신, 또 아무 신이든지, 38절에 세력의 신,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 39절에 이방신, 이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과연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내용의 흐름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신들을 끌어들여서 백성들이 경배하도록 할 것이고 마침내 세속의 세력과 결탁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절이. 자, 그러면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니엘 7장과 8장에 이미 예언되었고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 성경절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누구의 때와 누구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것은 이미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지금 위의 말씀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형통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 작정된 일들이 언제 가야 다 맞춰질 것이냐, 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할 것이다. 신약에도 또한 이에 관련된 예언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의 본체가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예배와 경배를 자신이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열조의 신들도 무시하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도 무시한다 그 말이죠. 열조의 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이전의 초기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올라간 이후에 순결한 초기 교회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신들을 데려다가 섬길 것이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다른 신들이 그 속에 많이 작용을 하고 섬기는 대상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인간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제 변질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니까 성직자들이, 남자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을 여자만 사모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 대상이 신부가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주의를 가지고 사는 상태를 이렇게 예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신 저런 신 끌어다가 섬기는 일을 어느 정도 한 후에 마침내는 무슨 신을 섬기겠다고요? 세력의 신. 이 세력의 신이 뭡니까? 이 세상의 정치적 힘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활용하다가 마침내는 자체가 세상의 권력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도 제가 처음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로마 교회는 기독교적인 요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된 것이니까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신들을 끌어 들여온다고 그랬죠? 이방신, 이방 종교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예배 의식들은 옛날 이방 종교에서 하던 행습들을 본받아서 모방해서 만들어놓은 예배 의식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의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방 종교에서 배운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세력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교묘하게 뒤섞여서 혼합되어서 나타난 모양이 이제 로마 교회 카톨릭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기독교 하나님도 부르고 이방신의 풍습이 많고 정치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36절부터 39절 사이에 이러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기독교 초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열조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던 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교회가 나중에 도입시켜서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마리아 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이방신하고 관련이 또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해 들어왔습니다. 콘스탄틴 개종 이후에 태양신을 섬기던, 미스라신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개종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수가 원래 기독교인들의 수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풍습과 의식이 교회 안에 많이 몰려 들어왔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그 신들 옆에 반드시 여신이 있어요. 여신. 그래서 꼭 이 여신과 신이, 남신이 같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신화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신들의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신이 여신, 남신이 이렇게 혼잡하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하고 타락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신당 자체에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점점 그 세력이 커지면서 여신 사상을 도입해 두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여신으로 선택할 것인가? 가장 적절한 대상은 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들여와서 신격화시켰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그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카톨릭 교인 집에 들어가면 거의 집집마다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니고 마리아 상이 다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초기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로마의 태양신 미스라 종교입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뭐 자기도 기독교로 뭐 명목상 개종을 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이교도들의 교리와 그들의 가르침이 밀물처럼 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진리와 교리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신에 의해서 교회 안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풍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대체한 겁니다. 선데이를 예배일로 대체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 모든 제도들이 태양신 예배자들의 축제일을 기독교 축제일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가톨릭 자체에서는, 로마교회 자체에서는 이 일요일 휴일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만든 장본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는 개신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개혁해서 나갔지만 그들이 여전히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령에 굴복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개신교가 아니고 일반 문명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에 굴복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세계적인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속셈이에요. 그것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여기 기록된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것은 이방신을 예배하던 일요일을 휴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예배일로 이제 변경시켜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문명국가들과 개신교도들을 휘어잡겠다, 그 말과 통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참 이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상세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행할 일들을 이렇게 묘사해 놨는지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제 11장의 마지막 부분 40절부터 4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여기 그는 누굽니까? 지금 계속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북방 왕 얘기가 나왔죠? 로마 교회 이야기.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을 찌르리니. 그런데 잠깐 찔렸는데 다시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문제를 좀 연구를 좀 하고 넘어가십시다. 일단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부터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지금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장, 11장, 12장의 그 부분에서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로 천년이 네 개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죠? 대략 창조 이후에 네 번의 천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로 다시 천년이 몇 개가 지났습니까? 두 개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부분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은 1800년을 전후로 해서 여기부터 이제 마지막 때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지구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말세는 1800년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때인가 하면은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하던 로마 교황권의 출발점을 우리가 538년으로 이제 보고, 이게 언제 끝났습니까? 1798년에 끝났어요. 이게 1798년이면 1800년에서 2년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황이 일단 몰락한 이후 세대를 무엇으로 보면 됩니까? 말세로 보면 됩니다. 이제 드러날 것이 드러난 겁니다. 말세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겠다 그랬어요. 1798년에 누가 교황을 찔렀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교황을 찔렀어요. 여기 하나 연대를 좀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1789년은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해입니다. 외우십시오. 1789. 이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에 성공했고, 나중에 1798. 이건 1789고, 1798에 나폴레옹이 부하 볼티어 장군을 로마에 파송해서 교황을 잡아갔어요. 비오 6세 교황을 잡아갔습니다.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 프랑스는 완전히 이 교황을 떠받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뭐 이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교황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그런 관계가 깊어가지고 괜히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마침 사건이 하나 터졌을 때 그것을 이제 핑계 삼아 쳐들어간 겁니다. 로마에서 프랑스 사람이 한 사람 억울하게 이제 살해를 당했어요. 그걸 핑계 삼아 나폴레옹이 볼티어 장군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교황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798년이면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말세 아닙니까? 말세에 나폴레옹이 교황을 찔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찔렀는데, 그냥 찔림을 받고 끝난 게 아니고, 북방왕이 다시 큰 세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온 세상을 덮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성취됐습니까? 예, 성취됐습니다. 1798년에 그렇게 상처를 입고 찔림을 받았지만, 1929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힘을 찾았어요. 잃었던 바티칸을 다시 찾고, 독립국가로서 자치권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된 조약이 이제, 라테란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온 세계를 장악하는데, 4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41절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 이전에 초기에 북방왕, 남방왕이 나올 때에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틴, 유대의 나라. 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29년 이후에 다시 말하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땅에 해당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장악할 만한 큰 힘을 다시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언약을 파기한 왕이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북방왕은 언약을 파기한 왕이다.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확고한 언약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고치고 하나님의 법을 고쳐놨기 때문에 그들이 고쳐놓은 법이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이 북방왕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고 농명된 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죠. 41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주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그 주석과 또 성경 본문을 상세하게 이렇게 또 파고 들어가 보면 답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어떤 혈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서 세속화되었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인데 그 이야기를 아시죠? 소돔에서 극적으로 롯의 집안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뒤로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두 딸하고 롯과 그 아내가 넷이 나오다가 누가 뒤돌아봤어요? 그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음기운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딸하고 롯이 이제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산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두 딸이 보니까 이제 자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이제 그 롯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제 관계를 맺고 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롯이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 중에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 북방왕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교황권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인정하지만 그냥 거기 휩쓸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력에서 조금 새로운 사실을 뭐 그전에 분명히 읽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설교를 듣고 노아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방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갔느냐? 왜 안 들어갔느냐? 그 당시 분위기가 너무 노아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다 분위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빠져나가서 노아의 편을 들었다가는 생매장 될 것 같은 겁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가고 싶지만 포기하고 그냥 휩쓸려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바벨론 안에 잘못된 교리가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진리를 깨닫고 듣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교제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있어요? 안식일교회가 진리고 옳고 그것이 잘못된 거 다 인정해요. 자기 말로 인정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까지 다 얘기하면서도 그냥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뭐 직업관계, 뭐 친구관계, 뭐 이런저런 얽힌 관계가 너무나 깊이 뭉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른 지역으로 멀리 그 지역으로부터 이사를 가면 그때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거기 휩쓸려서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냥 타락하고 사는 거예요. 알지만.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언젠가 다시 나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 그 암시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제 큰 소리를 외친 다음에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것은 그 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42절 그가 열국에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자꾸 어려운 게 나와요. 그가 열국에 손을 펴겠다. 그런데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다. 북방왕인 로마 교황권은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손을 뻗을 겁니다. 지금 이미 교황의 힘은 온 세계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열국의 손을 펼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실제 애굽인가요? 상징인가요? 상징입니다. 그렇죠? 상징. 아까 누가 교황을 찔렀어요? 남방왕이 찔렀다고 그랬죠. 그 찌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프랑스,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11장에 프랑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를 애굽에 비유하는 것은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현대판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이 프랑스 혁명이 세계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 역사가들은 그것이 근세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프랑스 혁명은 이 지구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재조명하고 최근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다시 깊은 연구를 한 결과 어떤 확실한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은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해서 무신론적 공산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혁명의 장본인, 그것을 태동시킨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 이후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1917년에는 러시아가, 1945년에는 북한이, 또 1945년에는 중국, 이어서 쿠바, 에티오피아, 중남미 여러 나라에 공산주의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또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국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의 결과로 잉태돼서 태어난 공산주의가 세계 여러 나라를 휩쓸고 돌아다닐 때에, 여러 나라를 점령해 들어갈 때에 가장 크게 위협을 느낀 나라는 둘인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교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국을 꿈꾸고 있는데 러시아를 주도로 하는 공산세계가 점점 강력해지고, 또 러시아는 그 자체적으로 대단한 과학적 지식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어가지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긴장한 거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그다음에 교황은 왜 긴장하는가? 공산국 치하에 카톨릭 신자들이 수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두 힘이 모아져서 공산권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시대에. 1982년에 이미 우리가 계시록 13장 공부할 때 이 배경을 상세하게 공부했습니다. 1982년에 레이건이 비밀리에 교황청에 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밀약을 했어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몰래. 그렇게 동맹을 맺고 와서 2년 후 1984년에 양국 간의 정식 대사 교환을 했어요. 원래 미국은 국법으로 교황청과 국교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건이 그걸 무시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버렸어요. 그럼 1982년에 이 둘 사이에서 무슨 밀약을 맺었는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는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것이 1992년 2월자 타임 잡지에 이제 커다랗게 났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기사로 난 겁니다. 그래서 1982년에 그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고 이제 협약을 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을 지원해가지고 10년 만에 1991년 12월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소련이 해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공산세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지금 다 열려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힘에 의해서? 북방왕의 힘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해체된 다음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해체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고르바초프가 동구 공산권은 교황이 무너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일보에 나와서 제가 봤어요. 그만큼 이 북방왕의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에 이어서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거기서 잉태돼 가지고 만들어진 공산주의 나라도 못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공산주의가 세워졌다 망할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가면은 뭐를 잡겠다고 했습니까? 애굽의 보물을 잡겠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세속적인 재물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통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은 이 세계의 중요한 돈줄이 다 교황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수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마음을 먹으면 몇 나라를 파산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황의 권세에 의해서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제재를 가할 것인가? 아까 말한 영화로운 땅에,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참 백성들, 남은 자손들, 이들이 이 북방왕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경제적으로 통제와 압박을 받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이 안 되면 이제 교황이 권세를 가지고 경제적 제재를 가할 때에 경제에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 내가 가진 재물과 재산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제재가 가해올 때에 여지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뭐 내 재산 때문에 사는 거냐, 내 돈 때문에 사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날마다 가지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이 북방왕의 통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또 조금 어려운 문장이 하나 또 나오는데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갑자기 또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또 왜 나옵니까? 이것은 이 북방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게 많은 범위에 퍼져나갈 것인지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다음에 온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제3세계입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것이 다 이제 아프리카 쪽의 제3세계 국가들을 표방하는 단어들입니다. 공산권을 무너뜨린 이후에 제3세계의 다른 모든 민족들조차도 교황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과 연결된 것입니다. 온 열국, 그렇죠? 열국.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공산권 다 점령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제3세계까지 점령해서 온 세상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까지 그 점령과 통제 속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영화로운 땅에 거주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싸움이 44절, 45절에 나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를 다 점령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어디서 온 소문이요? 동북에서 온 소문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지금 다 점령한 것 같았는데 동북에서부터 오는 이상한 소문 때문에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동북에서 온 소문이 무엇인가? 먼저 에스겔 4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교재 16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라 그 뜻이죠.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는데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동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영광이 빛났다. 그 다음에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산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산하에 상징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동북쪽에서 소문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백성들로부터 한 소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북방왕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소문 때문에 대단히 기분 나쁘고 고민스러웠다 이거예요.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지금 이 교황은 이 로마의 교황권은 온 세계를 차곡차곡 다 점령한 다음에 나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자기를 경배하라고 외쳐왔는데 어디서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초반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할 기별이 무엇인지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고 그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문을 들은 북방왕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그 주체 세력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공격을 받는 겁니까? 남은 자손들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 상황을 이제 45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장막을 베풀겠다는 것은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싸움을 위한 진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디 사이에서 그랬어요? 어디 사이에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디 사이인지. 바다와? 무슨 산? 영화로운 산?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들춰보면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이건 다 아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확고하게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에 섰더라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7절 다음에 13장 1절이 나와요. 그렇죠? 1절이 나오는데 한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는 많은 무리, 큰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무리와 큰 백성을 배경으로 해서 장막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섰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은 14만 4천,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들이 전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로 14장이 나옵니다. 여기 시온산이 나와요. 14장에 13장은 바다가 나오고 13장과 14장이 싸우는 게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권과 남은 자손들이 싸우는 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여기에다 장막을 치고 싸움 준비를 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싸움이 얼마나 진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이해가 조금 가셨습니까?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바다와 사이에 장막을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뒤에서 인간 바다, 수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배경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딱 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큰 힘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결국 끝장이 날 것이고 그를 도울 자가 없겠다 이것이에요. 남은 자손은 소수지만 누가 배경입니까?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이 북방왕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경에 있지만 그건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아주 거대합니다. 거대해요. 굉장한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초라합니다. 쬐끄맣고 무기도 없고 초라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누가 빽이 있습니까? 하나님 빽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서도 아주 초라하게 조그맣게 보이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재물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에, 재물에, 권력에 기대고 있던 자들은 인간이 쓰러지고 재물이 없어지고 권력이 망하면 같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않고 설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있는 이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거머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게 바로 이 순간의 장면입니다. 이 큰 세력, 엄청난 세력이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상징적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많지 않은 수, 이 언약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모든 악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우리 위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기에 설 자들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에 충실하게 살다가 어린 양이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고 내일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날에도 승리하여 시온산에 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